희망지성 정규 뉴스.
필리핀 태풍 피해에 대해 인색한 규모의 원조금을 공약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이 지원 규모를 수정했습니다. 14일 AFP 통신은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이 필리핀에 대해 당초 공약한 10만 달러의 구호 지원금 외 텐트와 담요 등 구호 물자 형태로 16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호 물자가 준비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리핀 정부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추가 지원은 해외 언론들이 앞다퉈 중국의 인색한 지원을 비난한 것을 의식한 데 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은 초특급 태풍 하이엔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대해 10만 달러의 인색한 구호 지원금을 보내기로 해 세계 언론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인색한 지원에 대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13일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필리핀에 쥐꼬리만한 원조를 했다면서 중국이 제시한 필리핀 지원 규모는 비슷한 국력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모욕적일 정도로 작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임은 또 중국이 처음에 발표한 10만 달러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금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우리나라 피겨 선수인 김연아 개인이 필리핀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과 같은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의 이 같은 인색한 지원 조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중국은 필리핀이 재난을 겪는 상황에서조차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필리핀에 최대 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외 무상 정부 개발 원조 사업 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가오쯔성의 수감 생활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두려움을 초월하다가 지난 3일 오타와 자유시상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대만 마원징 감독이 제작 감독한 이 영화는 공산당이 두려워하고 수백만 명의 존경을 받지만 납치와 고문으로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다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맥밀란 스캇 유럽의회 부의장은 가오 변호사에 대해 그는 중국에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가 있다면 어떠할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권리운동가와 소수 종교인들을 주저없이 변호해 중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가오 변호사는 중국 북부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광부로 일했고 노점상도 했으며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1994년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당시 그는 독학으로 공부한 1%에 속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관리들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악명 높은 중국 사법체계의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2001년 중국 사법부가 선정한 중국 10대 우수 변호사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4년 후 그가 정권의 표적이 되자 이 영예는 철회됐습니다. 2009년 자녀와 함께 극적으로 중국을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한 그의 부인 건어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가오 변호사는 2005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온 지하 기독교인과 파룬궁 수련자 그리고 그 밖에 박해받는 사회단체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당국은 공공연히 그를 공격했고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그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2006년 8월 가오쯔성을 납치했고 같은 해 12월 22일에 국가전복 선동죄 혐의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5년을 판결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가오쯔성은 적어도 6번 행방불명됐고 한 번은 20개월 동안 사라졌으며 매번 그가 사라질 때마다 심각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그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4일 전 신화통신은 가오 변호사가 앞으로 3년간 감옥에 수감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2011년 말 당국은 비밀리에 그를 신장 자치구 사야 감옥으로 이송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에 관한 장기 적출에 대한 독립조사를 벌여 보고서 핏빛 장기 적출을 공동 집필한 데이비드 킬고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은 시사회가 끝난 뒤 카오 변호사가 토지를 잃은 농민이나 지하 기독교인을 변호했을 때도 중공 정권은 충분히 심각했지만 그가 중공 정권이 어떤 변호사도 변호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했을 때 완전히 참을 수 없게 됐다. 우리에게 중국에 와서 파룬궁 양심수의 생체 장기가 약탈당하는 일을 조사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가오 변호사였다. 예상대로 오타와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우리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는 곧바로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길고 전 장관은 이어 우리는 2006년 7월 6일 처음 발표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광범위하게 약탈당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살해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서에서 가오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의 이름과 그의 편지 그리고 파룬궁 박해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밝히지 않는 일뿐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선례뿐 아니라 그의 분석과 통찰력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킬고 전 장관은 또 가오 변호사가 체포된 후 거의 즉각적으로 고문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면서 가오 변호사의 놀라운 면은 그 어떤 것보다 박해가 더 심해져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그가 하던 일로 인해 어떤 불행이 닥칠지 알면서도 그것을 이어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설집인 태평광기 권 94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다. 상한 청룡사의 의광선사는 본래 당 황실의 황족이었다. 그의 아버지 낭야왕과 월양이 병사를 일으켜 측천황후를 토벌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에 측천황후가 그의 전 일족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멸하라고 명하자 당시 유모가 선사를 강보에 쌓아안고 도망을 쳤다. 몇 년 후 측천황후는 낭야왕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체포 명령을 내렸다. 유모는 그를 데리고 기주 지역에 도착해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당시 선사는 8살이 되었는데 타고난 성품이 영명했고 용모 또한 출중했다. 유모는 그의 용모가 매우 뛰어나 발각될까 염려되어 그에게 새 옷가지와 200전을 주고 그를 황량한 야외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그간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유모는 울면서 그에게 말했다. 저는 왕자님을 8년 동안 기르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측천 황후가 또다시 명령을 내려 왕자님을 잡는다는 소식이 있으니 우리의 사정이 누설되면 저와 왕자님이 모두 죽어야 합니다. 왕자님은 총명하시니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행방을 감출 것입니다. 유모와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이별을 고했다. 유모와 헤어진 선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길 닿는 대로 한 객점에 도착해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 객점에서 쉬고 있던 한 군수 부인은 선사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다가 그의 용모가 비범한 것을 보고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 부인은 그를 면전에 불러 말했다. 너희 집은 어디냐? 무슨 일로 혼자서 이곳에 왔느냐? 선사는 거짓말로 대답했다. 우리 마을은 이곳에서 매우 가까워서 자주 이곳에 와서 놉니다. 부인은 그에게 먹을 것과 500전을 주었다. 선사는 비록 나이는 어리나 매우 견식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의 돈을 가져갈까 두려워 옷을 풀어 모두 허리춤에 넣었다. 날이 저물자 그는 길을 따라가며 투숙할 마을을 찾으려 했다. 한참을 가다가 길에서 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선사를 부르며 말했다. 얘야, 너는 이미 호를 단신으로 집은 이미 파멸되었는데 어디로 가려 하느냐? 선사는 놀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노승은 또 말했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면 여유 차지하고 아무런 근심과 두려움이 없단다. 얘야, 너는 출가를 하고 싶니? 선사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심원입니다. 노승은 바로 그의 손을 잡고 한 뽕나무 아래에 도착해 그에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예를 올리라고 한 후 그의 머리를 밀었다. 그런 후 노승은 자신의 옷보따리를 풀어 가사 하나를 꺼내 그에게 주며 입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가 능숙하게 가사를 입자 노승은 기뻐하며 말했다. 이는 너의 전생의 습성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노승은 동북 방향을 가리키며 여기서 몇 리 떨어진 곳에 한 절이 있으니 너는 직접 그곳에 가 주지를 만나 내가 그의 제자로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하거라. 말을 마친 노승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선사는 절에 도착해 주지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자 주지는 매우 듣고 놀라 그를 거두었다. 선사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미 불교의 경전에 통달했으며 선적에 들 수 있었다. 측천 황후가 물러앉고 이 시의 당황실이 중흥한 후 도초에서 낭야의 후대를 찾자 선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선사는 절을 떠나 기주의 태수인 이사군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태수는 선사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었다. 태수는 그를 보고 희비가 교차했다. 그를 자신의 집안에 들이기 위해 태수는 그의 상황을 황상에게 아뢰려고 했으나 선사는 완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태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선사와 나이가 같았다. 그의 딸은 선사를 본 후 그를 매우 좋아하게 되어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으나 선사는 반응이 없었다. 한 달 후 태수 부인이 외출한 틈을 타 그의 딸이 곱게 단장한 후 수많은 사람을 보내 선사를 핍박했다. 선사는 온갖 것을 사양해 시종 긍정하지 않았다. 후에 그는 몸이 더럽다고 핑계를 대어 목욕을 다하고 다시 명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딸은 그의 거짓말에 동의하여 그가 목욕을 하게 했다. 선사는 딸이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린 후 방문을 잠궜다. 잠시 후 딸이 돌아와 문을 밀자 문은 열리지 않아 딸은 들어가지 못했다. 창문으로 엿보니 선사가 손에 머리 깎는 칼을 들고 그녀를 향해 말했다. 이 화근이 음욕을 초래했으니 이 화근을 제거하겠소. 딸은 매우 두려웠으나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선사는 그 화근을 잘라내 땅에 던지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그의 행동에 당황한 그녀는 선사가 있는 방의 문을 열려고 애썼으나 굳게 잠겨있는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태수 부인이 돌아오자 딸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태수는 사람을 구하려 방문을 부쉈고 산사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태수는 유명한 의원을 불렀다. 의원은 불로 땅을 붉게 태우고 쓴 술을 뿌려 선사를 타오르는 땅 위에 앉게 한 후 그에게 고약을 발라주었다. 몇 달 후 완쾌되자 사군은 황상에게 선사가 낭야왕의 아들이라고 보고했다. 황상은 칙명을 내려 선사를 수도로 불러 상을 내리고 후한 대우를 해주었으며 또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선사는 말했다. 부모님이 비명 횡사하고 제 몸은 이미 훼손돼 지금 다시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중종 황제는 명령을 내려 선사가 제자들을 받아들여 명산을 택해 사찰을 짓게 하고 모든 일을 선사의 뜻에 따르게 했다. 개원 23년 6월 23일 선사는 병 없이 죽었다. 죽기 전 그는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각고 수신하고 계율을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유언을 마친 후 손을 머리에 대고 북쪽을 향해 넘어진 후 몸 우측이 바닥에 닿게 해 죽었다. 그는 소릉원 남쪽에 안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소릉원의 묘유를 파고 유체는 안쪽에 봉폐시켰다. 장례를 치른 그날 영구가 출발할 때 그의 유체는 짙은 향기를 발산했으며 그 모습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영구 가마가 성문을 나선 후 돌연 수백 마리의 백학이 공중에서 춤을 추며 슬프게 울었으며 오색 찬란한 구름이 영구차를 감돌았는데 이렇게 몇십 리를 갔다. 11월 18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